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올 겨울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겨울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방공망 강화 등을 통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 본부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의회 내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등 중동 지역 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방공미사일과 군수품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새 지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유엔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알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중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라위, 네덜란드 총 15개 나라가 새 이사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리적 공평성을 위해 아프리카 13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동유럽 6개, 중남미 8개, 서유럽 등 7개 지역에 이사국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이들 47개 이사국들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5개 나라에 대해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투표로 진행됐으며 러시아는 83표를 얻어 동유럽 내에서 160표를 얻은 불가리아, 123표를 얻은 알바니아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국장은 유엔 회원국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인권이사회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어린이 추방, 고문 및 살해 등 광범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지난해 4월 유엔 총회 투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주에서 오늘 또다시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각 이날 새벽 헤라트주에서 약 29km 떨어진 곳 지하 9.6km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난관리당국 대변인은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지역 관리들은 지진으로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일부 지역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적어도 8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헤라트주 주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이동 의료팀과 관리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부상자 여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7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6.3 강진이 일어났으며 당국은 이 지진으로 이날 현재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탈레반 정부는 첫 지진으로 최소 2,445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올해 배정된 9,43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자금 외에 265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튀르키예, 중국도 식량과 담요, 의약품, 텐트와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엔은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헤라트주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 수도로 알려진 지역으로 약 19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교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일 교전 개시 이후 이스라엘 측에서 최소 1,200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적어도 9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약 5,00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is attack has brought to the surface painful memories. Scars left by a
millennium. 한국군 당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과 유사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무장정파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나라도 하마스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인질로 붙잡힌 데 대해서 옛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반인륜적 범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차차 흐려져 주말은 대부분의 지역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3도, 청진도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지 말라면서 필요한 경우 이스라엘에 추가 군사 자산을 투입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공격은 수천 년에 걸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학살이 남긴 고통스러운 기억과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음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돌보고 자국을 방어하며 이번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is attack has brought to the surface painful memories and the scars left by a millennia of anti-Semitism and genocide.
특히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의 존엄과 자결권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justification for terrorism. There's no excuse. Hamas does not stand for the Palestinian.
또한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의 전멸과 유대인 학살이라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누가 대가를 치르든 상관하지 않고 테러와 유혈 사태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군사 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lso enhanced our military force posture in the region to strengthen our deterrence. The Department of Defense.
이어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 조직, 개인에 다시 한번 말하겠다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say again to any country, any organization, anyone thinking of taking advantage of this situation. I have one word. Don't.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결심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In his direction, the United States has surged ammunition and interceptors for Iron Dome, and the president spoke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탄약과 아이언돔 방공망을 위한 요격 미사일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금 전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추가 역량에 관해 이야기했고 며칠 내로 이러한 역량을 실은 미국 항공기가 이스라엘에 착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한 미군 자선이 동지중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자선을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e did not move the carrier for Hamas. We moved the carrier to send a clear message of deterrence to other states or non-state.
설리번 보좌관은 하마스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모든 확전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했다며 우리는 그 계획에 깊이 관여 중이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시나리오에 관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뉴스 함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 당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과 유사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북한의 전방의 기습 공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9.19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같은 전술을 활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교훈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하마스가 기습작전을 통해 로켓포 수천발과 고속 상륙정 등을 활용한 육해공 침투로 최소 21개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며 하마스의 기습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짧은 시간 내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모사드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기습 공격 예측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마스의 동시다발적 대규모 로켓포 발사로 아이언돔의 취약점이 노출되었고 국경 일대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등 이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40문을 최대한 가동해 한국을 향해 1시간에 16,000여 발을 쏟아부을 경우 2026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배치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방문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북한이 도발하면 수시간 내 장사정 포병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그리고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범죄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9.19 합의로 한국의 우월한 공중정찰 자산이 무력화됐다며 전방에서의 북한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70mm나 240mm 자주포나 방사포의 움직임을 우리가 뭘로 찾아낼 수 있느냐. 결국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나마 북한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자산들, 무인기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며 한국만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는 우리의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여부는 접경지역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 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 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또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 역량이 한반도로부터 분산될 것을 노리고 국제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의 역량이 분산됨으로써 북한이 이를 오판하고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한반도에서 그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 또 한미일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이스라엘이 기습공격에 당한 것은 국방과 정보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며 한국 정치권도 갈등에 매몰되거나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라든가 군사작전에 대해서 계속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외향을 보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안심을 하고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되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냐.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와 이란을 통해 북한 무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동 테러단체의 주요 무기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리아 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동 지역에서 위기나 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long provided weapons and technical knowledge.
현재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에서 중동 프로그램 석좌를 역임하고 있는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은 오랫동안 중동의 급진 세력에 무기와 기술 지식을 제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돈을 벌고 국제질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 무기 판매와 납품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무기가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중동 지역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무기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북한이 하마스에 대전차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을 판매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이란과 시리아의 무장단체와 반군 등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여러 차례 명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지난 10년간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영내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군사 전문 블로거인 워 누아르는 지난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하마스 대원들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F-7 로켓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제 F-7 로켓은 85mm 로켓 추진 방식의 유탄 발사기로 그동안 중동 지역에 다량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0일 BOA에 F-7 로켓 외에도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불새 대전차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re going to be reporting it pretty soon when Israel starts going into Gaza.
지난 2014년 폭로된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계약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상전용 불새 대전차 시스템을 하마스에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태국에서 차단작전을 통해 확보한 선박에 실제 북한산 무기가 실린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무기가 이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하마스가 F-7 외에도 북한의 로켓 유도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여러 로켓 시스템이 하마스에 제공됐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The thing that they would be most interested in is North Korean guidance systems.
북한은 구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KN 시리즈 미사일을 개발했고 역시 구소련제 카츄사 로켓의 개량형을 보유하는 등 러시아 로켓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무기 직접 거래도 우려스럽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 정보 등의 교환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수류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숨겨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북한 조선광업 개발무역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이 공급을 시도한 무기가 기관총용 탄약 2천만 개와 소총용 탄약 1천만 개 등 24개 종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를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There's a lot of underground tunnels along the border between Egypt and
브루스펙터 교수는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에는 수많은 지하 터널이 있고 하마스가 그 터널을 통해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집트 군부가 같은 수니파 무슬림이고 아랍인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많은 도움을 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래가 다수 섞여 있는 가자지구 토양 특성상 대규모 터널은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 무기는 대부분 완제품 형태가 아닌 부품을 들여오고 추후 조립하는 형태로 밀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외부 무기 밀반입을 위한 하마스의 터널 구축에 북한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guys that built the tunnels could have gotten the technology and the instruction from North Koreans.
과거 이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과 싸울 당시 북한이 매우 효과적인 땅굴 건설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가 터널 건설에 레바논 등의 북한인들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은 이란을 통한 간접 거래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에 돈을 지불하는 직접 거래를 통했을 가능성과 이란 공화국 경비대나 헤즈볼라를 통해 무기 밀수를 했을 가능성이 모두 있지만 북한과 팔레스타인 모두와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이란이 매개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중동 지역 내 다른 무장단체 및 테러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중동 지역 내 최대 불법 무기 제공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 부국장을 역임했던 존 에라스 군비통제 비확산센터 선임 정책국장은 하마스는 분명 중동 내 여러 국가에 동조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불법 무기 거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서로 무기를 교환하고 훈련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해왔으며 중동 내 여러 반군 세력과도 연대를 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테러리스트와 전쟁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이 같은 전쟁 범죄 동조 행위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선임국장 재직 당시 북한과 이란 간 무기거래 문제 등에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한이 이미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무장단체들에게 주요 무기 제공국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중동 내 무기 수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o me, it raises the question of why have we not destroyed Kim's revenue stream yet?
루제로 국장은 왜 미국 정부가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익원을 없애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을 때 이란 등 중동을 통한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남아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 무기거래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무장정파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나라도 하마스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하마스 유입설을 거듭 부인하면서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든 하마스에 지원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learly would be concerned about any country that is providing support to Hamas, whether it be financial, whether it be military.
밀러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과거 하마스와 무기를 거래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그것이 재정이든 군사적 지원이든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최근 테러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 커넥션을 추적해온 벡톨 교수는 특히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고 적어도 일부는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하마스에 유입됐다는 주장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Iran has of course always funded terrorism. They have always funded malign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that's why we have always taken action.
밀러 대변인은 이란은 항상 테러 활동과 영내 악의적인 활동에 자금을 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왔다면서 이 자금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단 1센트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언제든 이를 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하마스가 오랜 기간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점을 근거로 문제의 60억 달러 중 일부가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the secretary has been engaged with our Israeli partners to ensure that Israel has everything that it needs to defend itself.
Both President Biden 특히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갖추도록 이스라엘 측 파트너와 협력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모든 적절한 지원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기자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고 민간인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의 책임을 묻는 작전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책도 아니고 우리의 정책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say some of the questions seem to pretend that Israel should not be able to conduct operations to defend itself and hold accountable the terrorists.
이어 궁극적으로 이 작전을 시작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보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더 경시하는 집단은 없다며 왜냐하면 그 테러리스트들은 이번 행동에 대한 보복이 뒤따를 것을 알았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방어에 나설 것을 알았으며 결국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지리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처럼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능력은 있지만 강력한 미한 동맹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핵무력을 증강할 경우 제한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자가 제한된 반면 북한은 한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of course, with North Korea is they have lots of ways to cause damage.
베넷 연구원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로켓포를 포함해 수천 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고 처음 몇 분간 1만 5천 발에서 2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놨고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개전 1시간 내에 최대 16,000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또 특수부대와 드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보복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s, so the North could pose a variety of threats.
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쏟아부었고 패러글라이더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까지 납치해 인질로 삼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평가로는 하마스의 기습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단시간 내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방어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모사드 등 정보기관이 기습 공격 예측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로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그 같은 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대대적인 반격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인도 4위, 영국 5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꼽힙니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에 국방 예산이 줄고 무리한 핵 개발에 치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약화돼 올해 순위는 34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거론했습니다.
Between Hamas and Israel compared to North and South Korea, yes, of course.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남북한과 비교하면 물론 북한이 기습 공격 수단을 갖고 있지만 미군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더하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한 정상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협의 그룹 신설과 전략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만약 북한 김정은이 자살하고 싶다면,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면 김정은은 한국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핵무기 사용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북한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wanted to, if Kim Jong-un wanted to commit suicide, if he wanted to die along with the rest of his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 also informs us that our intel systems and
서먼 전 사령관은 이것은 우리가 정보 공유를 매우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굳건한 미한 동맹은 영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며 철통같이 우리의 안보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know, so we gotta keep a strong deterrence to North Korea.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수록 미한 동맹의 억지력을 무시하고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제한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한 양국은 핵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복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North is also growing its nuclear weapon force, and as that nuclear weapon force gets largely
베넷 연구원은 이어 그래서 미한 양국은 북한이 제한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더 구체적인 억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탈북민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가는 여성과 아이들을 보며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올랐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자 여러 탈북민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지 여부를 떠나 민간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거나 인질로 붙잡는 데 대한 거부감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인 북한 홀로코스트 뮤지엄 공동대표인 지연아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하마스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여성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 작가는 10일 BOA에 겁에 질린 채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면서 과거 중국과 북한에서 붙잡혀 고문당했던 악몽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짐승처럼 끌고 가 인질로 삼는 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참 이제 끔찍했죠. 저는 좀 이렇게 중국과 북한에서의 그 삶이 조금 좀 연상돼서 중국에서도 이제 끌려가는 어떠한 그러한 일에 부딪혔고 또 북한에서도 또 성경책 봤다고 또 끌려가서 또 검은 받고 또 강제 송환됐을 때 또 감옥으로 또 끌려갔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끌려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이제 와닿고 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아 작가는 특히 탈북민 대다수는 인질에 대한 아픔과 분노가 누구보다 많다면서 북한 정권이 사실상 탈북민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왔지만 북한에 인질로 잡아두고 이제 한국에서 어떠한 반 북한 정부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북한에 우리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위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인질이라는 약자들을 갖다가 인질로 잡아놓는 이러한 것들은 공통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인질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거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을 세 번이나 당했던 영국의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도 머리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보면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그 인질을 보면서 저희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되던 그때가 생각나 이제 요즘은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죄 아닌 죄, 그 북한을 떠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죄인으로 몰려서 진짜 머리를 푹 숙이고 그 교두를 건너가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피해자는 민간인들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탈북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어느 쪽이 옳다는 이분법적 접근보단 누가 민간인에게 먼저 테러를 가했는가에 무게가 더 쏠렸습니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증언에 주목받았던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로 죄 없는 민간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요즘 행태를 보면 보복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이런 비인륜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으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이민복 대북풍선단장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는 글을 올리면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잘못 떠나가지고 폭력을 누가 먼저 했냐 이걸 따지거든요.
네, 근데 먼저 지금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죠. 이스라엘 먼저 한 게 아니죠. 그걸 위헌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이스라엘 잘못인 거고요. 하마스가 들어오니까 하마스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테러한 거 민간인들 총을 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거기에 무슨 터를 단다?
이민복 단장은 그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어떻게 탈북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카멜레온으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북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국 편이니까 나쁘다고 했거든요. 팔레스타인 편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은 미국 편이었고 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탈북에 있으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 우리 편이야. 이런 단순한 구도로 아마 심층 있게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테러하면 안 된다. 이 본질을 놓고 이렇게 봐야지.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이 단장의 지적처럼 팔레스타인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으로 서방 세계에 망명한 한 인사는 9일 VOA에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이 평양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매우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간부 교육돼 하마스를 정의로운 조직으로 가르쳤다며 북한이 무기와 기술, 군사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VOA가 9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검색한 결과 북한은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이란 제목 등 적어도 13회에 걸쳐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소식을 전하거나 논평했습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북한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의 건국 배경과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현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탈북민 목사는 한국의 3만 4천여 탈북민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성경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안산동산교회에서 통일선교예배를 담당하는 북한 청진 출신 허은성 목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고 아무래도 성경적인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는 뭐 이스라엘 다 기독교 종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 돌아온다. 뭐 이런 북한 무기로 땅굴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공격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9년 발표한 한국 내 탈북민에 대한 종교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51.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단체와 탈북민 성직자들은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탈북 후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정착한 뒤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최 씨는 9일 BOA에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미국 내 탈북 난민 개신교 수련회 2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탈북 난민의 4분의 1, 평균 50명 정도가 각지에서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탈북 여성 친구들이 최근 이스라엘의 기독교 성지들을 방문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이방인으로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렇게 나라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 북한과 그 탈북민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북한 땅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마련됐는데
최 씨는 전쟁 발발 하루 전인 6일 이스라엘을 떠나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출신 목회자 단체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북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호 유니블 하트 대표는 모든 탈북민이 이스라엘에 더 동정적인 건 아니라면서도 집단 수용소의 아픔, 가족과의 생이별에 대한 죄책감 등에 대해선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 수용소로 끌려간 뒤 실종된 누나를 두고 떠난 죄책감 때문에 한국에 사는 어머니는 식탁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신다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딸이 식탁이 없는 감옥에서 어찌 식사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독일에 있는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제 포로 수용소 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 화해가 뭔지. 사실 우리에게 화해는요, 용서, 사랑, 이것저것에 정의가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나요? 홀로코스트의 그 이야기를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
하지만 이런 전쟁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필스 아구라 대표는 9일 BOA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강경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 팔레스타인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이 건국 시점부터 발생한 갈등이고 거기에 이제 종교까지 이어든 거라서.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라든가 포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 대표는 모든 전쟁은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쪽이 가장 나쁘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 상황을 단순히 기습 공격에 대한 자국 방어 차원의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속속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계와 유명 인사들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9일 밤 이스라엘 국기 색인 파란색과 흰색 조명을 켰습니다. 백악관은 10일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물든 백악관의 야경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미국이 또 다른 방식으로 연대를 표명한 겁니다. 마이클 헤르조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이스라엘 국기 색깔로 물든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간에 빛을 퍼뜨려준 미국이여 고맙습니다라며 화답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각국 대사관들도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대사관, 영국 대사관이 자국 국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웨스모어 주지사는 X에 파란색과 흰색 조명을 밝힌 관저 사진을 올리고 우리는 평화와 치유를 기원하며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 10번가는 벽면에 이스라엘 국기를 투영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프랑스의 에펠탑,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명소들의 조명도 이스라엘 국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는 8일 성명을 통해 NBA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인명 손실을 애도하고 이 같은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하며 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풋볼도 9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무고한 인명 손실을 애도하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상자 및 실종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한편 증오의 악에 언제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유명 인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팝스타 마돈나는 10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파괴적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집단 학살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평화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할리우드 스타 나탈리 포트만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살해당하고 집에서 납치당했다고 지적하고 야만적인 행위에 공포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50전 전승의 기록을 세운 미국의 복싱 세계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메이웨더는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예루살렘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하마스는 무고한 생명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로켓포 수천 발을 발사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날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고 양측 간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미얀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남북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9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최근 군사력 강화 조치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이르는 열쇠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평화 조성 조치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며 각종 군사훈련 중지, 전략 핵자산 전개 중단,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그런 조치로 꼽았습니다.
The key to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region is for the United States. The fundamentally abandoned is.
이어 미국과 그 외 적대 세력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세계와 영내 안보 주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과 유럽 국가들은 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은 주한미군과 미한연합훈련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김 대사는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 치욕적인 침략 전쟁 범죄를 정직하게 반성하고 군사 대국화 야망 실현을 위한 시대착오적인 책동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군사적 모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과 일본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이 언급한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r. Chair, the DPRK's ever-growing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the very reason
김 참사관은 우리가 연합 방위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오랫동안 지속된 일상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며 핵무기 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에 대해선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결의 84호에 의해 공식 인정받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As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i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그러면서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추가 발언권을 얻어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과거 유엔이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를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엔사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30th session of the UNGA in 1975 by consensus of the UN member states called for maintaining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는 유엔사 해체와 모든 유엔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6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고 이듬해인 2019년엔 유령으로 지칭하며 유엔사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도 김 서기관은 1975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유엔사 해체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엔 총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지만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 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는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엔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역할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일본 대표도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우리의 방위 역량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인철 서기관은 일본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을 정당화하고 침략의 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이처럼 한국과 북한 혹은 일본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부터는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10월 11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 알렉산더 섹스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직접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서명은 1939년 8월 2일로 되어 있었지만 편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알렉산더 섹스는 1939년 10월 11일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 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로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1809년 10월 11일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1809년 10월 10일 밤 워싱턴 DC에 가는 도중에 묵었던 한 숙소에서 잠든 후 10월 11일 아침 루이스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는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입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14일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2종의 동물, 134종의 새, 178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